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내 삶을 덮칠 때, 그때 탄식하지요. 또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물거품이 될 때, 그때 또 사람은 탄식하게 되지요.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인간관계 측면, 또는 뭐 건강, 뭐 사람을 탄식하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절망 상태하고 탄식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 또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 이 절자가 끊어질 절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삶에서 탄식하고 또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번 돌아보시건대, 언제 살아오면서 아주 깊이 탄식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그 탄식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셨죠?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 삶이 탄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탄식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탄식이라는 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에스라 9장 말씀에서 탄식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설교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부터 7절에는 절절한 절박한 탄식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9장을 쭉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10장 초반까지 넘어가면 거기에 소망의 상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절박하게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설교 본문에는 기가 막혀 이런 얘기가 두 번이나 표현이 나오죠. 기가 막혀서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리고 수염 머리털을 자기 손으로 쥐어뜯고 그러면서 탄식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행동은 아주 처절하게 탄식하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 신앙 문화권에서 자기 옷을 찢는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는 참담한 상황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라가 무슨 내용을 들었을까요?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사실은 높은 관직에 있었고 삶은 안정됐고 그런데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런저런 상황을 뭐 헤쳐나가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탄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소식일까요? 요즘하고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 구약 성경 시대에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거의 다 민족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쪽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상 숭배지요. 또는 신앙이 혼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이게 아주 엄격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내 자녀가 뭐 이제 사위를 볼 때 또 며느리를 볼 때 내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사위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럴 때도 뭐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날은 뭐 괜찮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면 좋은 것이니까.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가정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누구랑 교제를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아들 딸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될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걸 부모가 뻔히 상황이 보이는데도 아이 뭐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결혼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일에 부모가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 진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도 있어요. 뭐 내 아들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쪽 집안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저 만나는 사람이 아유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고 무교입니다. 근데 내 아들 딸이 그쪽에 푹 빠져가지고 나도 결혼하면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경우는 성경의 이 말씀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처참하게 초토화되고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혼합되고 타락한다.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옷을 찢고 참담한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장을 쭉 읽어보면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탄식하며 앉아있는데 그런데 저녁 제사 드릴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간곡한 절절한 기도가 쭉 9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징계를 하실 때, 그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떤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나가서 싸워라. 그 민족을 너희 손에 넘긴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 깊이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를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수중에 들어가니까 뭐 죽기도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나라는 풍비박산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는데 이제 겨우 돌아와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 8절 쭉 읽다 보면은 조금 소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좀 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의 값대로 그대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좀 봐주셔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파괴된 성전을 겨우 다시 지었어요. 물론 다시 지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성전 다시 지었고, 겨우 조금 회복됐죠.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겨우 달랑, 겨우 지어놨는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진 채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강성해지는 거를 그 위쪽에 사마리아, 또 아래쪽에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 뭐 이쪽 사람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인생을 걸고 바벨론에서 안락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에게 아주 각별하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준다, 이 정도로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주는데, 에스라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까지 줍니다. 이게 에스라 앞에 읽어보면 나오지요.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에스라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른 민족과 결혼한 이 지도자들을 몽땅 잡아들여서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 뭐 무시무시한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히 다른 민족하고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겠죠.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요, 에스라가 탄식하며 절박하고 절통해서 그렇게 거의 하루 종일을 그렇게 엎드려서 탄식하고 있다가 저녁 기도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봐주셔서 우리가 조금은 소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기도 올리면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차고 넘치고, 우리의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그야말로 보통 하는 말로 태산보다 커서 어떻게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조금 소생하게 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범죄한다. 근데 또다시 범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장 10절입니다. 에스라의 기도 내용 중에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조금 소생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봐주셔서 조금은 회복됐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범죄한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내려가서 13절 그리고 14절 그 건너가는 부분에 에스라의 기도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나. 하나님이 봐주신 거지요. 그래서 조금은 소생하고 회복된 거지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여러분, 아주 명백하죠. 에스라가 탄식하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그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소생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또다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다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 말씀의 계명을 어깃장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바빌론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뭐 1차 귀환자들이 있었고 2차 귀환자들이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는데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떨면서 통곡하는 에스라 주변에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 시간쯤 됐을 때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함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에스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해서 한 몇만 명은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몇만 명이 다 모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천 명은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페르시아 바사의 황제에게 사형 권한까지 가지고 온 막강한 사람이다. 아마 이런 것도 좀 작용도 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모였고 아마 몇천 명 정도는 모여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 통곡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더니 몇천 명이 통곡하는 장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는 몇천 명이 절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으로 내용이 넘어가는데요. 1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제 설교 제목은 탄식과 소망인데 소망은 바로 10장 초반 부분 여기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스가냐가 얘기해요. 에스라 지도자여, 우리에게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의 끈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이 이렇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소망의 길이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합시다. 그런데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3절 말씀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서 내 주는 에스라를 말합니다. 에스라님, 당신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요점이 아주 분명하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조금 소생하게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 범죄하는 내용이 다시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스가냐가 정확하게 에스라의 통곡, 에스라의 기도를 이해했어요. 스가냐도 아주 귀한 지도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여, 이 일을 당신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동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탄식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으로 걸어가는 길, 그 방향이 무엇인지, 이게 아주 명백하죠, 그죠? 탄식의 이유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를 맞고도 말씀을 또다시 저버리고 있고 말씀을 또다시 옆으로 치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끈, 소망, 다시 희망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살아오시면서 언제 아주 깊이 탄식하셨습니까? 또 그 탄식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탄식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무슨 끈을 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되는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탄식의 상황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희망과 소망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지나간 삶을 떠올려 보셔도 좋고, 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지금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탄식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휴, 조금 견디고 뭐 시간이 약이지, 뭐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좀 괜찮아지겠고 또 어떤 뭐 길이 생기겠지.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견디는 것, 그리고 시간이 가면 뭐 심정도 좀 괜찮아지고, 이거는 인간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탄식의 원인, 그것까지 다 말끔하게 해결이 될까요? 또 탄식의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또는 어떤 묘수라고 해서 좀 못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영혼에 아주 큰 기쁨이 생기고 내 삶에 탄식하는 상황이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탄식의 상황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 그 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끈 그러니까 옛날 동화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우리네 옛날 이야기죠. 호랑이하고 뭐 어떤 할머니 집안 얘기가 등장하는, 뭐 어릴 때 들었던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호랑이가 어느 집에서는 할머니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있는 오빠하고 동생도 잡아먹으려고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동생이, 호랑이가 들이닥쳤으니까 그 우물가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와서 그 나무를 보면서 물어보지요. 야, 너희들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방법 좀 가르쳐 줘. 그랬더니 오빠하고 동생이, 그래, 부엌에 가면 참기름이 있어.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참기름을 갖다가 바르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지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미끄러져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지요. 야, 너희들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방법 좀 가르쳐 줘. 그랬더니 오빠하고 동생이, 헛간에 가면 거기에 도끼가 있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오면 돼. 정답을 가르쳐 줬네요. 그래서 호랑이가 헛간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찍으면서 이제 올라옵니다. 큰일 났어요.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오빠하고 동생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튼튼한 동아줄, 살리는 길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동생이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 위에는 다 올라왔는데, 아이고, 두 녀석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도 조금 전에 들은 게 생각이 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살리지 않으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그래, 살리는 방향으로 네가 기도한 대로,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셨고, 그거를 붙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우물 속에 빠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제 손주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뭐 옛날 얘기 정확하게 텍스트를 읽은 건 아니고 어릴 때 아는 얘기인데, 그냥 호랑이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호랑이가 할머니를 삼켜버렸잖아요. 할머니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기절을 해서, 그래서 오빠하고 동생이 내려와서 가위로 호랑이 배를 가르고, 그리고 할머니가 나왔다. 뭐 제가 이렇게 좀 고쳤습니다만은, 하여튼 해피엔딩으로. 사랑하신 여러분, 삶에서 어떤 끈을 붙잡고 계세요? 탄식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이 합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생각을 제대로 가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사항들을 사실은 거듭거듭 기억하는 거예요. 탄식할 상황을 벗어나는 길,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그쪽으로 향해서 가며 그 끈을 붙잡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탄식의 상황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소망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 후반부 그리고 3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지요.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구절을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 66권이죠.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이사야서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개장.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39개장은 구약도 39권이니까 이거하고 숫자가 똑같지요. 두 번째 덩어리 27개장은 신약 27권, 이거하고 숫자가 똑같지요. 그런데 숫자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 앞에 덩어리 39개장의 내용은 무서운 징계,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거의 전반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27개장은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 66장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구조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토록 중요한 이사야 맨 마지막 장 66장, 거기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옵니다. 소망, 위로, 너희가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소망과 회복의 길로 가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2절과 5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내용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색깔로 기록한 것이 핵심이에요. 2절 다 같이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이 조금 금방 얼른 이해가 안 와서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응답하신다며? 한번 좀 보여줘봐 하고 조롱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인들을 보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 그러면 됐잖아요. 삶에서 겁나는 거 없으면 됐죠. 겁나는 거는 하나만 겁나면 돼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은 오늘도 작동한다는 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으로 탄식할 상황 또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